오늘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내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삼손은 분량이 지금 4장에 걸쳐서 일단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뭐 이런 일들을 읽으면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로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조금 더 우리 보기에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역사 밖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시대 상황 밖에서 그 시대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다 흠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점과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사 하나도 완벽한 사사는 없지요. 그런데 점점 사사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삼손은 집대성 완결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민족적 지도자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뭐 이 시대는 다릅니까? 점점 이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지도자나 민족적인 지도자나 지도자의 성품이나 인격이 얼마나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쇠퇴하는 것과 지도자의 성품이 정말 못마땅한 것과는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의 백성들이 그 수준의 지도자를 결국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사의 전체적인 인격 그 결함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집안에 그를 나시린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를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깨서 다 깨버리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도 또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충동 하나를 못 이기나?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놓쳐버리게 돼요. 오늘 먼저 1, 2, 3절을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하니라. 결혼은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결혼은 내 보기에 좋은 여자하고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삼손이라면 나실이라면 히브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는 사람과 결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정혼할 때 아버지가 부모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삼손은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 눈에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겠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고 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타락이요. 그게 우리 원죄와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주제를 잘 알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은 곧 각자 보기 좋은 대로 각자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결혼할 때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다가 왜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삽니까? 그때 그 눈에 보기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80년 산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안 좋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젊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해봐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인데 아버지 보고 데려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갈등은 나쁩니까? 어떻게 보세요? 병은 다 나쁩니까? 모든 질병은 나쁜 거예요? 한 번씩 아파봐야 돼요. 죽음은 나쁜 겁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그런 얘기라고 죽었더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다. 뭘 좌우지간 뭐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깨닫고 간 거예요.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죽음처럼 큰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영원히 살면 큰일 아닙니까? 하긴 요새 100년 산 교수가 욕을 얻어먹던데 자오지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살면 뭐 병 없이 살아야죠.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때가 되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질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삼손의 결정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했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냐?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 내버려 두는 까닭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4절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삼손이 이 여자를 데려오는 일을 통해서 틈을 만들어서 블레셋을 치려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 지배를 40년간 받아도 부르짖지도 않아요. 죄악 중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다고요. 죄에 깊이 문들면은 죄와 너무 친해져서 죄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틈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틈을 만드는 일이 지금 삼손이 이런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 여자 데려오면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7장을 보면은 그 여자를 데려오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려오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뭐 기생 라합이건 모세가 결혼한 십보라도 여러분 히브리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뀔 수만 있다면은 뭐 그게 뭐 모압 여자건 루시건 예? 뭐 여리고 여자 뭐 창기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런 일을 결정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깊은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왜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그걸 거절하게 만드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어버려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게 있단 말이죠. 출애굽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과 정을 떼는 거죠. 옛날에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뭐 계속 뭐 아프고 이래가지고 자녀들하고 정을 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막 그래서 아이들이 아유 이제 부모님 그냥 그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표현은 아주 그게 불효와 같은 표현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뭐 떠나고 난 뒤에 자식이 그냥 부모가 떠난 걸 너무 슬퍼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3년 심혈을 하고 모든 생활과 뭐 이걸 폐지하고 거기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래서 자식들하고 정을 뗀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틈을 만드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9절인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나는 또 화평을 원한다고 또 말해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또 불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런 패러독스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한쪽에 치우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죄악 중에 깊이 잠들어 있거나 깊이 물들어 있으면 그걸 흔들어 깨우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사자 그럴 때는 불을 던져야 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불신자 가정에 시집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는 너무 이 가정에 풍요로움이 좋다고 전도하는 건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면 갈등이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 방조하듯이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시대에 불쏘시개처럼 불을 붙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그 얘기의 핵심이에요.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그는 이렇게 포도원을 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나시리는 포도주, 포도즙, 포도원 멀리 해야 되는데 거길 또 그냥 거침없이 가죠. 그런 또 이거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아주 시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내려가서 그 여자와 얘기했는데 삼손의 눈에 또 들었어요. 하여튼 이 눈이 화근이야, 이게 눈이. 참, 여러분들이 이게 눈 좋은 거 참 좋은데 눈이 그냥 내 눈에 좋은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내 눈에 좋은 게 그게 그냥 이 여자든 뭐 물건이건 내 눈에 좋은 거. 기어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뿐이라는 것이지 악한 방법이나 악한 삶을 하나님께서 권장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 있어 세상이 되겠네. 가룟 유다가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쓰시지만 가룟 유다 보고 너 배신해. 네가 팔아야 돼. 너는 네 역할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부도덕함을 변명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는 그래놓고는 또 이제 여자를 맞이하러 갔더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나시리는 죽음에 손대서 안 되죠. 가서 결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꿀을 떠다가 부모한테 또 드시게 함으로 부모마저도 그런 해서 안 될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나시린의 규례는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런 수수께끼를 누가 풀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인데. 사자를 찢어놓고 그 사자를 다음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꿀이 생겨서 그 꿀을 떠먹고는 이게 뭐, 예, 강한 자에게서 뭐 단 것이 나왔다. 이걸 풀으라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풀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피로연에 30명의 이제 그 남자들 초청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내기를 걸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기가 이제 또 화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풀 길이 없으니까 이들이 신부를 이제 겁박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 얘기가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네. 제가 한번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 우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의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제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내 민족, 내 부모 이게 삼손한테 관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걸 기어이 이제 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은 내 부모한테도 이걸 안 가르쳐 주는데 너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러다가 기어이 이제 여자가 울며 불며하니까 가르쳐 주고 말죠. 그래서 삼손은 이 뭐 참 심하게 말하면 뭐 성중독자예요. 이게 여자 앞에서 꼼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이 그걸 이제 또 다 이제 틀어놓는단 말이죠. 나중에 뭐 들릴라 사건이 다 예고되는 예고편이에요. 그 딥나의 이 집안에서 이제 큰 화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여자가 풀었는데 직감적으로 그는 뭐 이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거 와이프가 비밀이 샜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걸 아스글론에 가서 전부 이제 이 사람을 서른 명 때려 죽이고 겉옷과 이걸 다 벗겨가지고 그걸 이제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그건 이제 얼마나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큰 사건들이 삼손의 그런 예, 충동적인 성품과 그의 정욕과 그의 또한 뭐 이 또 담대함과 이런 일들이 빚어내는 삼류 소설과도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이 시대에 딱 맞는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펼쳐 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대 2020년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보거나 이 시대상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거는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던지신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지금 희미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두 민족 사이에 틈을 만들고 계시고 두 민족 사이에 불을 지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못된 놈이 말이지. 지 부모 뜻을 어기고 가서 말이지.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지 않나. 가서 또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저 난리를 치지 않나. 그러다가는 또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또 죽이고 저렇게 옷을 뺏어오지 않나. 천하의 불안당 같은 짓이지만은 저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삼손을 잡아다가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에 닥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다 아냐는 말이에요. 교회 위기는 박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흔들어 깨우지 못하는 그런 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게 더 큰 위기 아니에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을 원하게 되고 세상을 더 탐하게 되는 그게 교회의 위기지 교회가 박해받는 게 뭐가 위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교회가 먼저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 초막셋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이 세상에 지금 밑에 귀신 들린 아이나 봐라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가 교회가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책임이 화해자의 직분도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흔들어 깨워야 할 그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름받았습니까?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가? 도대체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원망만 하다 끝나는 거죠. 뭐야 이거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닥치는 이 어려움들은 교회를 깨우는 것이고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할 이유는 이 민족을 깨워야 할 책무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이고 이 시대를 구원해야 할 1차적인 소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자꾸 세상만 원망만 하고 있어봐야 뭐 하나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주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까닭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부름받아 사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어떻게 보면 불안당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사로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간의 틈을 만들고 불을 지르고 난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누군들 그 시대에 삼손을 이해했으며 삼손의 부모인들 삼손이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이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태의 종식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시대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듯 팬데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매인받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불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을 깨닫고 순행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